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면 어간이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승리하였지만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래 나누지 못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동족끼리의 비극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수치스럽고 드러내기 어려운 사건인데 사사기 저자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까? 이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질문을 머리에 담아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암몬과 전쟁을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일로 인하여 너와 내 집을 다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에브라임의 이 같은 말은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전쟁에 나갈 때에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스스로 거절하고 가지 않고는 이제 와서 이러한 시비를 거니 입다 입장에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은 이 같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가?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 분배를 요단 서편 중부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매우 비옥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되고 또 그 경제적 부가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되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가 유력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입지나 또 경제적 유익을 통하여서 이러한 유력했던 그 무게 중심이 넘어갈까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입다는 이러한 에브라임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전쟁을 선포하고 에브라임과 싸우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전세가 길르앗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또 에브라임은 패색이 짙어 도망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건너편 서쪽이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려면 요단강 나루턱에서 배를 타고 자기 집, 자기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 요단강 나루턱을 미리 선점하고는 여기에서 이 강을 건너는 사람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선별해냅니다. 그 선별해낸 방법은 그 지파 간에 있었던 독특한 발음 차이를 활용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흐르는 하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쉿볼렛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시켜서 하면 통과이고 하지 못하고 쉿볼렛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내서 죽이게 된 겁니다. 제가 한 발음은 전혀 다르지 않은가 보죠. 예, 별로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해로는 쌀, 살 이런 식으로의 발음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인구 통계 조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의 수가 3만 2,500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인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요인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길르앗과의 싸움에서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력한 지위를 행사하던 에브라임 지파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의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에브라임처럼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어야지 그렇게 자기 이익 때문에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저자는 동족끼리 싸우게 되는 이 불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동족끼리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 전쟁을 한 이유는 결국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입다와 길르앗이나 에브라임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나 에브라임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대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논하지도 않고 믿음을 드러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이렇게 나누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통치하셨고 또 사사를 통하여서 통치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통치하셨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모세가 통치하는 것 같고 사사와 선지자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배후에서 가장 중심을 잡는 부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흔들림이 없는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왕을 요구하는 왕정시대로의 전환을 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이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들어 늙게 되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지만 이 아들들이 사사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확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같은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반복되는 말이 뭐죠?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고 우리도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그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프로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안 싸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그 싸워 이기신 전쟁의 모든 승리의 결과들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핑계거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왕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의 삶을 그 왕의 모습에 투영해내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욕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되어서 아무리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아무 근심이 없고 불평이 없고 원만한 삶을 산다 하여도 그 삶의 자리에 그들의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한 삶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넉넉해도요, 아무리 근심이 없어도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도 거기는 부족한 자리이고 모자란 자리이고 가질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 1세대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경시하고 멸시한 자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였다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 부패한 죄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광야 40년의 심판을 주셨죠.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언약 백성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 훈련의 장이 바로 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출애굽 1세대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죽어 썩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광야 40년인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하나님은 남아있는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십니다. 출애굽 2세대는 결국 누구입니까? 그냥 그 다음 세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는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생존이 희박하고 살기 어려운 광야의 자리에서 그것도 짧지 않은 4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가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를 믿는 세대들, 바로 그 세대들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어야 하나님이 이들과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다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자기를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왕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겠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걸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려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무수히 많은 역사들이 있고 그 역사 속에 담아놓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고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와 찬송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뒤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거나 또 내가 세운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으로 쓰시고자 하는 것에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죠. 반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는 생각에 푸념이나 아니면 낙심이나 절망의 비명만 드러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왕되심을 선언하고 붙들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동일하게 드러날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편 50편 15절 한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부탁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좀 해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러라. 너희는 불러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이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두 가지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내가 너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겠다. 또 하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준비? 부르기만 하면 달려나가서 도와줄 준비가 이미 다 마친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의미로? 무장이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이제 출발하면 모든 군인들이 무장을 마치고 전쟁에 용감하게 투입되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무엇을 힘으로 삼을 것이냐, 결국 이 말은 너희에게 왕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지독하게 해오셨습니다.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힘,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섰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서서 내가 너희의 힘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 와야 되고 나를 불러야 하고 내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이유만 되면 세상 속에서 내가 붙들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 힘들이 내 눈에 볼 때 강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의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힘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죠.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정황과 조건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고백을 토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길을 쫓아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책임을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된 세대들은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더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되어 우리 모든 자녀와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는 언약 백성된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눈에 힘인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부를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정황에서든 어떤 조건 속에서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